우리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본기 두 번째 시간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기초 아주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상황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 아닌 성경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들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사람의 충고와 같은 것이 아닌 꼭 듣고 순종하고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이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은혜라고 하는 복음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다른 측면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모른 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과 관련해서는요, 이 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하여서 특별히 본문 에베소서 말씀 통하여서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과 관련하여 은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올바른 은혜의 뜻을 알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사한 삶을 사는 성도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보신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구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요,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 8절부터 10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본질, 이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요약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1절, 2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마음껏 살고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는 악한 영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는 죽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쯤 죽은 상태다, 죽을 뻔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뻔한 우리들, 물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죽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니까 오늘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본질적으로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여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들과 같은 상태, 죽었던 상태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4절 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서 이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이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저와 함께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의 계획처럼, 여러분의 계획처럼, 인간의 계획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시적이고 순간적 결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계획은요,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기도 하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돼야 되나 또 일시적으로 홀드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불확실하고 좌지우지되는 계획이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모습들을 살펴볼 때에, 그리고 그 시 이후로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들을 살펴볼 때에 이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는 다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창세기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인간이 창조된 모습을 우리가 역시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과 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것처럼,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신 것, 채워놓으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악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사과를 먹으면 사과 맛이 우리가 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선한 것이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뱀이 나타나서 악을 아는 지식으로 요 두 사람을 꾀었고, 아담과 하와는 그 꾀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 악에서 빠져나오게 되지 않는,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죄는 누가 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금지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그들에게 처분을 내리시는 장면 중에서 제가 창세기 3장 17절 다 읽을 수는 없고 3장 17절만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어요. 그런데 저주는 누구한테 내려지고 있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먼저 나서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저주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죄를 지은 아담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땅에 내리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진노와 징계를 받아서 이 땅에서의 삶이 불행하고 끝났습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의 삶은 그 밖에서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인 심판을 모면하고 회복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한 부분도 있어요. 오래지 않아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악이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것까지 삼키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가정이 풍비박산 난 것입니다. 어떻게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두려워해서 평생 여생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악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생겨난 이 악을 아는 지식은 인간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공동체, 가정까지 깨뜨려버리게 되고 사회를 부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폭력과 죄가 난무하게 되자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뭉쳐서 부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뭉쳐서 살아가면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여서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죠. 그리고 자기들이 교만함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하늘로 탑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좌절시키시고 사람들을 다시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전혀 아는 바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팔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득 찬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을 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악을 파괴하고 세상에서 저주를 없애겠다고 약속하셨고 열방의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죄를 씻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는 영원한 통치를 누리게 하는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을 주실 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계속 거듭되는 인간의 죄악, 불순종, 실패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역시 그 가운데에서 계속 지속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인류의 모든 삶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로잡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이 교차하고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구약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마침내 이 놀라운 약속, 이 메시아 그리스도 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 교회들은 이 약속에 대하여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증거한 기록들이 신약성서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세기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짧게나마 쭉 설명드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속에 넘치도록 흘러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장황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요,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서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기록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언어로 표현하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하고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받기 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우리의 상태는 거의 죽을 뻔한 상태가 아닌 우리 육신의 사형선언, 죽었다라고 하는 사형선고와 동일한 죽음 자체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면 의학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삐, 그 사람 호흡이 다 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맥이 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 눈 뒤집어보고 후라시로 비춰보고 호흡하는가 안 하는가 생각 이거 체크해보고 몇 날, 몇 달, 며칠, 몇십 시, 뭐 12시 기준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사형 선고가 아니 그 죽음의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된 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영원한 파괴와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야기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가 있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감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말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여러 가지 상황과 약속을 각 시대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 이미 단절된 죽은 끝난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방법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으므로 은혜요 선물이다. 8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그 무엇도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조건에 우리 자신이 부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조건에 모든 기준들을 부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무죄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여전히 죄인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버지인 동시에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그 의에 부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 하나님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불의한 것을 보시고 그것은 의롭다라고 하시면 하나님도 의롭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죄를 눈감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희생적 죽음을 근거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어기지 않으신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대로 의롭게 사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의롭게 산 것처럼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씻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고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네고시에이션 과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순종과 봉사와 나눔과 섬김과 사랑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내어야 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의 삶의 작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합니다. 뭔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요,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칭함받도록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혼을 망치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달래는 짓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입니까? 우리는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 보시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쭉 말씀 보십시오. 4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니요. 아브라함의 예를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후사들이 이렇게 세상에 축복받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은 율법, 다시 말해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준수는요, 유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함이 옮겨지는 올바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의 방식은 다른 원리에 의하여서 작동되게 된다니까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수용적입니다. 믿음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유업을 받기 위하여서 인간의 성취, 수고,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아야 되겠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쟁취해내야 되겠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가치가 생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게 하는 놀라운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조차 내 행위, 내가 잘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9절 마지막으로 보시니까 행위를 더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신의 공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행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선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아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과정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의 전 구절을 통하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여러분 올바른 이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올바른 은혜를 알고 은혜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은혜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은혜 입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인하여 기쁨이 풍성한 성도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